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13번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한 사람이나 또 제가 전달한 이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어쩌면 평생에 요한복음 강해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준비한 제게도 그래서 좀 부담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그 원뜻에 가깝게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부담도 있고 또 더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한 기쁨도 제게 이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책을 읽습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읽어요. 그 책을 읽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무슨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책에서 저자가 주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끌어내려고 하면 그 책의 저자가 책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그 기록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아주 쉽게 글을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 책이 이제 그런 경우고 어른을 향해서 또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질문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해 가면서 그것을 이제 책을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한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격의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그 말씀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아 이것을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3번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이클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 그 사이클이 서로가 틀립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내가 이걸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자기가 희생되는 거,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건물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치리자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50이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다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내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수가성 여인의 기사를 가서 보면 4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지금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 살아있는 living water를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이클하고 지금 대화하는 그 상대가 받는 사이클이 지금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선생님, 음식을 사갖고 왔으니까 드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누가 와서 예수님 잡수시도록 무언가를 드렸는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이클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 사이클하고 전혀 다른 사이클에서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옛날에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야만 뭐 91.3MHz 뭐를 해야만 KBS, FM 뭐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 맞으면 치익 소리가 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서로 나누려면 지금 사이클이 주파수가 맞아서 서로 이야기가 지금 통해야 되는데 맞질 않는 겁니다. 주파수가. 그러니까 어때요? 치치치치하고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잡음 나오는 거를 예수님이 주파수 이 사람들이 주파수를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딱 맞게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왜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단번속제 희생물이 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제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구약엔 들어본 적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주제예요.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주제예요.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주제예요. 자,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왜 사람들이 말 그대로 헛발질을 하는가. 헛발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요한은 이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헛발질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이 돼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잘 봐라. 그러니까 자기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유심히 좀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니고데마 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걸 심지어 부부가 돼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신비, 하나님의 깊은 지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는 아는 분이 없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지라. 지금 주파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는 주파수가 달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주파수 하나가 딱 돼서 맑은 그런 음성으로 이 FM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주파수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실 때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헛발질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네 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헛발질하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뿌옇게 이거 우리를 가리고 있는 여러분 블랭킷 담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이게 부서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동안에 목사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거의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그 수가성의 그 여인과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인뿐만 아니라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8절은 중간에 이렇게 과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과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에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과로가 들어있습니다. 과로가 31절부터 38절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묘하게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요 사이에 한 7절, 8절에 이게 과로가 이렇게 싹 들어있는데 아주 묘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4절 말씀에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주 굉장히 심오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분이 됐습니다.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근데 어쨌든 이거 하기 전에 나머지 부분을 먼저 수가성 그 모든 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들어있는 묘한 부분으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이제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마 먹을 걸 다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27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말씀하는 걸 보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라고 해서 랍비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랍비가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도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 여자하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예수님하고 여인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상황 이런 걸 보고 여자가 급히 자기의 물항아리를 다 버려두고 자기 길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이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고한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되고 내가 내 속에 영원히 솟아나오는 영원한 우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가서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증언 내용이 그거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죠? 그 얘기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40절에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41절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증언, 여자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증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 무슨 예수님 믿으면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이런 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인이 증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이틀 동안 머물면서 성경 말씀을 펴서, 그렇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했던 바로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 결과 참으로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믿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종합 정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증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걸 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AD 9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증언해야 되냐? 이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 기록된 예수님, 그렇죠? 이 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증언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해야 된다. 자, 사마리아 여행 이제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 지방에서 저 갈릴리까지 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왼쪽에 지중해 방향으로 뭐 배를 타고 가든지 해안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요르단강 너머로 가서 아예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고 저쪽 이방인들의 땅을 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가운데를 직접 관통을 해서 올라가든지. 근데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관통을 해서 여기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던 그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 그대로 일생을 가늠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 어느 누가 봐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핏줄과 상관이 없다 한 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종과 상관이 없다, 타고난 혈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는 걸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구원시키는 방법과 수가성의 이 여인을 구원시키는 방법과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관계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전도, 관계를 맺어서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을,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관계전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맨 끝에 결론은 뭐냐?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결론이 하나가 났어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여기에 이르러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에 상관없이, 그렇죠?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어디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맨 끝에 가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는 건 요 정도로 이제 마치고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다음 주 설교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는데 당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느냐. 예, 그랬어요. 굉장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다. 여기 34절에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엄청난 설교가 될 것 같다. 그런 감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아,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모르기라도 100번, 200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 내 양식은,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했는데 이번 주에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야 제가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상적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 얘기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그 목사의 지금 책문데. 아,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부담도 되고 흥분도 되고,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먹을 걸 준비했으니까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3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게 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누가 와서 잡수실 것을 좀 드렸나?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먹을 것은, 나의 먹을 것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를 완전히 끝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finish,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finish. 마라톤 하면은 40몇 키로 가면 끝에 가면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끊고 넘어가야 finish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다 마치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그게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으로 멋있는 그런 메타포를 이렇게 사용하셔갖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해를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식 아니면 먹을거리 음식 이게 뭐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걸 완전히 끝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음식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맞죠? 음식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표현에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끝마치는 거를 개걸스럽게 말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가셔서 막 뜯어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거를. 근데 여러분 배가 그렇게 고플 때 치킨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튀겨갖고 먹으면 맛이 좋죠? 기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끝마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음식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 이렇게 음식이 필요하고 배가 고플 때 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거를 주저하고 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사내짐이 음식이 있는데 이따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주저함이 없이 다가가서 음식을 막 먹으면서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끝마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저함이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6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10월 중순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장막절 기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뜻을 이루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수하러 왔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를 그걸 이루어 놓으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약을 철폐하시고 신약 시대를 열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성취하려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과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시는 것.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음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온 세상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우주 공간에 조그만 사람이 되시 땅에 들어오시냐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해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이라는 동안에 저 앞에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냅다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게 그게 내 음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 통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마귀가 와서 그를 유혹을 해서 죄 가운데 빠뜨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그런 일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결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가서 보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령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 나를 통해 그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일, 그거를 완전하게 기쁨을 가지고 전혀 주저함 없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 뭐라고 해? 그게 내 음식이다. 그게 내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저함이 없이 그 최종 목적까지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3년 반 동안 공생해 하는 동안에 내 음식이었다. 음식 없으면 죽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함이 없이 달려가서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17장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끝마쳤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끝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음식처럼 알고, 그렇죠? 음식처럼 알고 하루에 세 끼 먹듯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3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진행을 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을 끝마쳤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19장 3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다 달려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It is finish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nish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승점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결승점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 가운데 하나도 이루지 못한 일이 없고 100% 완전히 그 일을 다 이루고 Finish 라인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생의 그 3년 반 동안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음식이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심히 중대한 메시지가 여기 31절, 38절에 괄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쉴 수도 있잖아요. 잡수실 것도 잡수시고. 그런데 그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제자들에게 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내 일이고 이거를 끝마쳐야, 그렇죠? 그래야 내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음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는 거다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끝내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그렇죠?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피니시 라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해서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이잖아요. 거기로 이끄는 그 일을 내가 끝낼 때까지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묘한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나면 적어도 네 달, 다섯 달이 지나야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는 때가 돼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씨를 뿌렸으니 너희 생각에는 네 달이 지나가야, 그래야 이제 수확밭이 하얗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수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봐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는 씨를 뿌리고 네 달이 지나면 그때 수확하고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씨를 뿌렸는데 내 관점에서는 이미 수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이미 수확할 때가 됐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아모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3절에 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는 씨를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때가 생겨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 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때하고 수확하는 때가 같이 겹쳐지는 이와 같은 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생각에는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앞으로 얼마 지나야 그 다음에 수확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씨 뿌린 때하고 수확하는 때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미 씨를 뿌렸으니까 내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거두어 될 것 같은 수확물이 엄청나게 하얗게 되는 생태로 지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36절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동시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그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케스트라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는 많은 악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계획들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그 전체 오케스트라를 내가 시작도 했고 지휘도 하고 내가 끝마치는 자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씨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내가 다 전체 일을 주관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7절, 38절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뿌려놓은 그런 씨, 그 씨를 수확하는 일에 너희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씨를 뿌렸어요. 이미 심었어요. 어떤 사람이 뿌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신약시대에 열두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거, 침례자 요한이 뿌려놓은 거,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이 뿌려놓은 모든 것을 너희가 거두는 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거두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해 열매가 생기도록 자라게 만드는 분 유일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거, 침례자 요한이 뿌려놓은 거,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거,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거를 이 시간에 수확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부지런히 너희 일을 행해야 되는,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어요. 끝마쳐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끝마치는 게 우리의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식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참 이거 병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아파서 간 거예요. 병원에 가고 그러면 이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서 뭐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참 뭐 별가, 이 세상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요. 뭘 이렇게 뭐 고쳐진다, 이거 고쳐진다 해서 그걸 다 시도하고 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죽는 자야, 죽어요. 그렇죠? 죽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무릎에 무슨 인대가 좀 아프다 뭐 한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연구하고 열흘 연구하고 1년을 연구하고 약을 먹고 지금 그러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죽어서 지옥 불속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기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시간이 되니까 와서 11시에 예배드리고 내 모든 거 다 했다, 헌금 냈고 11조 냈고, 그렇죠, 주일 성수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만드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자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신뢰하는 그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그 아이를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가져다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세요. 이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생겨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끝마치려고 주저함이 없이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3년반 동안 이 공생애를 마친 것처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반드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목표를 가지고 저 피니시 라인을 끝내야 되겠다고 하고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저 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표를 주저함이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어영부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알죠? 어영부영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싫어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목사는 그런 사람은 아주 싫어요. 저는 어영부영 대충대충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어영부영 대충대충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생겼는데 어떻게 어영부영 살아요? 예수님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시간을 다 들여갖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영부영 사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요한복음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모든 일을 100% 완전히 완수하는 거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똑같은 목표가 생겨야 되고 똑같이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학생 시절에는 열공을 해야 돼요. 열공.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열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은 열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열공을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열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공하고 열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은 저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때 첫째, 인사를 좀 잘해야 돼요. 인사. 여기 교회 오면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성공한다. 우리 학생들 이해하겠어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상이 틀리면은 힘든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얼굴 숙이고 다니고 이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인사 알겠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호감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마다 인사하고 만난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1318 성품스쿨. 여기 가면은 몇 가지가 있냐. 경청 잘.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 다음에 고운 말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인사가 제일 먼저인데 인사는 제가 여기 책에 없고 그다음에 분별력,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옳고 그른 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국가가 끌고 나가면 아닙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네. 이거 똑바로 투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똑바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구원 받고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가서 투표하고 이러면 이거 구원 받았나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투표를 하면 구원 받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세 번째, 선하게 사는 삶, 남에게 해코지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이해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온유하게. 그렇죠?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지만, 그렇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배려하는 거. 그렇죠? 배려. 제가 참 미국 가서 저도 이제 배론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항상 어떻게 문을 열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문을 꼭 잡고 있다가 그러고서 문을 닫잖아요. 여기 와서 보면 아파트도 가서 보면 앞 분명히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데도 문 열고 확 하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교양인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도 좀 이렇게 열고 뒤에 사람이 있나 없나 뭐 없으면 탁 놓고 있으면 잡아주고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오늘부터 가서 문을 이렇게 열면 뒤에 사람이 오나 없나 좀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사도 잘하고 문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누가 오나 뭐 이게 잘 보고 그렇게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이런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 해야 되는 거다.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이름이 뭐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훌검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경이로움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나이가 점점 들면은 경이로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기 플라스틱 컵 속에 여기 씨 하나 집어넣으면 그게 조금 지나면 이게 싹이 나잖아요. 야, 진짜 원더풀. 이제 원더풀 한 거를 느끼고 살아야 그게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뭘 얘기했냐? 금붕어를 보고 햄스터를 보고 흰 쥐를 보고 플라스틱 컵 속에 그 씨, 그 잠겨 있는 그 씨를 이제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두가 죽는구나.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모두가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 거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그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가 나보고 하라고 한 그 모든 일 그거를 100% 완수하는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상이 심히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이제 청년들 가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이제 우선 결혼해야 되는데 어저께인가 누가 그 얘기 하더라. 가서 보니까 여자들 보니까 그냥 술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학교 가면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제 조교들도 있고 그런데 뭐 한 명이나 막 술을 그냥 여자애들이 그냥 퍼먹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좀 의롭게 깨끗하게 하려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건한 씨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씨를 이 땅에 많이 남기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완수하고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음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2019년이 다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초가 됐을 때 나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줄 알았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악한 자들이 제거될 때가 얼마 안 남은 이런 시점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는 그 일이 내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다 완수하고 가는 거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저는 주저함이 없이 그 일을 하다가 끝마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성도예요. 이런 멋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